할렐루야.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거리가 어떻습니까? 연말의 분위기로 가득 채워졌잖아요. 그 교회 1층의 로비로 이렇게 입구로 들어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아주 멋있게 설치된 트리 다 보셨죠. 저도 그걸 딱 보면서 야, 드디어 연말이 왔구나 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 이제 곧 또 한 살을 더 먹겠구나, 이런 저런 생각들. 그러니까 12월의 문턱에 선 지금 이 시점은 참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고 또 미묘하게 하는 그런 감정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해 동안 나에게 정말 퍼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그리고 염려와 그리고 참 앞길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치 우리의 마음이 그 물을 가득 먹고 있는 솜처럼 아주 그 무거운 덩어리가 여기 안에 하나 딱 박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지금 3일 교회는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6대 담임 목사님의 그 청빙 모든 과정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분이 오실까, 그리고 언제쯤 또 알게 될까, 이러한 이런 기대감이 들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또 막연한 불안감이 또 우리 안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우리 청년부는 개편을 했거든요. 징개편을 하기도 하고 또 팀개편을 하기도 했는데, 이제 이번 주일이 지나가면은 완전히 새로운 진에서, 그리고 완전히 어색한 진장님을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죠. 또 1, 2월은 어때요? 또 선교,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모든 것들을 또 하나님이 또 재정을 채워야 갈 수 있는 그런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당장 다음 주는 뭐가 시작됩니까? 또 네, 감사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한 기도회. 자,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특세 때 뵙겠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세 때 꼭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은 정말 할 일도 많고 그리고 뭔가 생각해야 될 것도 많은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에너지가 바닥나기 좋은 시점이구나. 근데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만 바닥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시점이 바로 이 12월의 문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꾸 시선을 밖으로 돌려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계산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는 사이에 정작 가장 세심하게 돌봐야 하는 내 영혼은, 나의 영혼은 전혀 돌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읽으신 이 시편 103편 너무 잘 아는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찬양시의 백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찬양에 정말 끝내주는 의미가 다 결집된 시편이 103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찬양시의 백미라고 하니까 모든 찬양하는 그 너무나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들, 좋은 마음들, 좋은 의미, 이런 것들이 다 이 시편 속에 녹아나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시편의 시작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는 것으로 이 시편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기분이 좋아서 정말 하나님 생각하면 찬양이 절로 나와서 찬양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만히 놔두면 계속 땅으로 꺼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계속해서 영적으로 침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을 깨워서 일으키기 위한 노력으로 그 명령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다윗은 이렇게까지 자신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흔들어 깨우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몇 가지 다윗의 상태에 대한 힌트를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리고 4절에서는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읽고 계시는 이 4절의 파멸이라는 단어는 죽음의 장소예요. 성경에 나오는 스올, 무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화려한 궁전에서 좋은 소파에 앉아서 좋은 펜대를 들고 포도 한 송이 먹어가면서 이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다윗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문턱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의 좌절, 절망, 낙심, 정말 패배감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찬양을 정말 피토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의 이런 절망의 순간 다윗은 자신의 영혼과 독대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해서 무너져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과 독대해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쩌면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그 불안감과 좌절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상황에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독대하며 우리의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에 속 시끄러운 것들 잠시 좀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좀 나를 괴롭히는 그 감정, 사람 잠깐 좀 스위치 오프하시고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내 영혼과 독대하시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한 번 더 읽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103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여기서 다윗이 부르는 내 영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해요. 근데 이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항상 배고파하고 항상 갈망하는, 욕망하는 나의 자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 영혼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죠. 항상 배고파하고 항상 갈망하는, 욕망하는 나의 자아.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라는 히브리어 케라브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뱃속에 깊은 곳에 있는 내장이나 창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원초적인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이 방금 읽으셨던 시편 103편의 1절을 다시 한 번 더 해석해보자면 이렇습니다. 겉모습만 예배하는 척하지 마라. 겉모습만 예배하는 척하지 마라. 너의 깊은 뱃속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들을 숨기지 말고 다 끄집어내어 나와서 내 하나님과 독대하라.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시편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좀 어려운 일을 앞두고 거울 보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운동선수들이 중요한 경기 앞두고 이렇게 거울 보면서 얼굴 탁탁 치면서 넌 최고야! 넌 할 수 있어! 오늘은 이기자! 이렇게 하는 뭐 영화에서도 이런 걸 좀 보잖아요. 저도 사실 저기 거울 있는데 조금 전에 거울 한번 봤습니다. 잘할 수 있지? 이렇게. 근데 이게 정말 이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마인드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저를 포함한 어떠한 중대한 일을 앞두고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침체 앞에 그냥 먼 산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처럼 내 영혼을 깨우며 내 영혼에게 선포해야 돼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너는 왜 이렇게 잠잠하느냐? 왜 너의 상황 앞에 그렇게 짓눌려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절 말씀의 끝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송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이 송축이라는 단어를 쓰실 때는 흔히 찬양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송축이라는 단어는 정말 찬양할 때만 주로 나오는 하나님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그런 단어라고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바라크의 의미는 이 찬양의 의미로서라기보다는 바라크의 원초적인 의미는 주인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라크예요. 자, 사막에 어떤 동물이 있죠? 낙타가 있잖아요. 전 아직 낙타를 본 적은 없는데 찾아보니까 이 낙타의 그 목길이 빼고 흔히 사람이 앉는 그 혹이라고 하죠, 거기까지의 키가 서 있으면 그 1m80에서 2m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남성의 평균 키를 넘어가요. 제가 이 남성의 평균 키보다 좀 많이 큰데,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남자들은 이 낙타를 쉽게 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가 무릎을 꿇어야만 우리가 그 낙타 위에 올라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낙타의 무릎은 무릎 꿇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릎 꿇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낙타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합니다라는 의미,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왜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꼿꼿하게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아가 너무나 꼿꼿하게 서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쉽게 무릎 꿇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찬양과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실력이고 믿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상황이 좋아서 하는 감사, 상황이 좋아서 하는 찬양 누구나 합니다. 진정한 송축 바라크라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쩌면 그 상황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저는 잠시 좀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이 바라크라는 인생을 몸소 살아가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외가는 구남매입니다. 구남매 굉장히 많죠. 이 구남매가 다 저의 정말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이 구남매가 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고 사랑하기까지 그 믿음의 초석을 놓으셨던 분이 첫째 이모님이십니다. 김현순 사모님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목회자의 사모의 사명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제 고향이 부산인데 부산으로 오셔서 개척을 하셨어요. 정말 수십 년간 부산에 영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영도에서 청학동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지금도 막 그렇게까지 좋은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형편으로.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열악했던 동네에 개척을 해서 아주 몇십 년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세상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몇십 년간 정말 자기보다 더 정말 못 사는데 사람들을 입혀가며 먹여가며 모든 헌신을 다 보여주셨던 저희 이모님의 모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았거든요.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모 집 가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모가 아유 우리 성호 교회 가야지 라고 하면은 어찌나 그 이모의 인자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좋은지, 그래서 참 그 교회가 나날이 부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제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조금씩이었지만은 그 교회가 사람으로 그리고 참 좋은 영혼들로 채워져가는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볼 수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받아서 정말 신학교를 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중에 군대를 갔다 오고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성호야, 이제 좀, 그러니까 한 30년이 지났겠죠, 이제 좀 이모 교회가 조금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더라. 제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왜냐하면 이모의 그 몇십 년의 그 헌신과 고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불과 몇 개월 뒤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호야,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이모가 쓰러지셔서 부산에서 검사가 안 돼서 빨리 서울로 가보라고 해서 서울의 큰 병원에 갔더니 이모가 뇌종양 4기라고 하더라. 이모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30분을 펑펑 울었어요.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가 이모를 생각해서 나오는 슬픔의 눈물도 있었겠지만은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모가 이제 수술을 앞두고 저기 삼성동의 큰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요. 가족들이 다 시간이 안 돼서 어느 날 하루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모를 이 병간호를 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이모가 정말 미인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모를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암이라는 것이 이제 머리도 이렇게 빠지고 신체의 변화도 생기는데 그래도 이모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이모를 보고 이모한테 안기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 이모를 보면서 이모를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병간호를 옆에서 해야 되는데 이 병간호 하러 가서 이모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여기 계시면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걸 아시고는 이모가 이제 제 옆에 오십니다. 제 손을 딱 잡으세요. 그러면서 아유, 미래에 정말 하나님 귀하게 쓰실 우리 이 목사님, 이모가 아파도 우리 이 목사님 위해서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목회해야 된다면서 저를 막 오히려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울음이 팍 터졌죠. 그러면서 제가 한 말이 이모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모는 억울하지도 않냐고, 이 상황이 나는 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이모는 억울하지도 않냐고. 아, 진짜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근데 이모가 그 상황에서 저를 오히려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호야, 이모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이 땅에 내가 더 해야 될 사명이 남았다면 나에게 내 수명을 연장해 주시고, 그런데 내가 충분히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시면은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 주세요. 정말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더 억울한 거예요. 어떻게 이모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계속 우니까 이모가 그런 어리광부리는 그 철없는 저를 이렇게 꽉 안으시면서 이렇게 찬양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라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건강, 안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찬양한다, 그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주인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성경이 말하는 바라크, 송축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시간의 말씀 시편 103편 2절 말씀,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저는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지금 등장한 은택, 히브리어로는 계물이라고 합니다. 이 은택이라는 단어의 원초적인 뜻은 젖을 때다, 성숙하게 양육하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요, 여러분 아직 아이를 안 낳아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기였던 적이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저도 이제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태어나는 걸 다 봤거든요. 근데 그야말로 그 아기는 핏덩이에요, 핏덩이. 그러니까 그 아기를 그 간호사분이 저에게 안겨주시는데 저는 얘가 잘못하면 부서지진 않을까, 깨지진 않을까 정말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아기를 키웁니다. 애가 열이 나면요 부모는 잠을 못 자요. 밤새도록 수건으로 그 애를 닦아주죠.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또 울면은 우유를 타주고 이유식도 그냥 못 줘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갈아서 만들어주면서 이제 좀 사람 구실할 때까지 그 핏덩이가 사람의 구실을 할 때까지 키워내는 전 과정을 은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사춘기가 되면은 이렇게 키워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엄마가 스마트폰 사주지 않는다고, 아빠가 친구들 다 있는 옷 사주지 않는다고, 엄마 아빠가 날 위해 해준 게 뭐야 라고 하면서 부모의 16년 17년을 여러분이 다 부정해버리죠. 얼마나 이게 이 배은망득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이 지키셨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당장에 기도의 문이 막히거나 당장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은택을 단번에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택은요 공짜가 아닙니다. 은택은 치러진 대가를 의미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그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죄의 값을 하나님께서 대신 완전히 지불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택이라는 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단순히 하늘 창고에서 남는 어떤 것 하나 끄집어내서 옛다 받아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 하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은택을 베풀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이 은택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택을 기억할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103편 3절부터 5절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택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 은혜를 한번 우리 가슴에 깊게 새겨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1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죄를 지었죠. 내일 또 죄를 안 짓는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과 그리고 죄악의 그 구렁텅이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일지라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책감에서, 그 죄악의 마음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용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2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 모든 병을 고치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상한 심령, 찢겨진 마음, 열심히 한 해 동안 목자로, 간사로, 리더로, 교사로 참 다양한 모습으로 섬겼는데, 근데 참 예상치 못하는 이 관계의 상처,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정말 그 상한 마음 주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갑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한 마음을 다 꼬매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을 다 끌어안아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읽어볼까요? 3번 시작.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갔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을 치르시고 다시금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복귀시키셔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하며 은혜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4번을 읽어볼까요? 4번 시작. 인자와, 이 네 번째는 우리의 그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해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기준 잡을 때 학교 어디 나왔어요? 회사가 어디예요? 해병대는 요즘 유행하는 거 있죠. 몇 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기준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왕관을 씌우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왕관에 그냥 왕관이어도 너무 좋은데 두 개의 보석을 딱 박아주시네요. 어떤 보석이요? 인자와 긍휼이라는 보석.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헤세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긍휼이 뭐예요? 라함, 어머니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존귀한 나의 아들이다. 너는 정말 존귀한 나의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심령에 지금 이 순간에도 자녀 삼으심으로 믿음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수리 같이. 마지막 다섯 번째는 독수리 같은 새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리뉴얼이라는 거죠. 독수리는 가장 높이 그리고 가장 멀리 나아가는 새입니다. 아시죠? 근데 이 독수리도 이 날갯짓을 많이 하다 보면 이 깃털이 이제 좀 망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때마다 독수리가 하는 거는 털갈이를 해요. 그러니까 헌 털을 다 뽑아버리고 스스로 털갈이를 해서 새로운 털을 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수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겠습니까? 더 높이, 더 멀리 날기 위해서 이런 털갈이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이 독수리에 비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삼일교회에 베푸신, 지금 이 순간까지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단순히 그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새롭게 하시는 도다라는 것은 우리 삼일교회가 새 옷을 입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익숙한 것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새로운 것에 뭔가 두려운 마음도 있을 거예요. 개편을 했는데 진장님도 어색하고 새롭게 만날 사람들 생각하니까 아우 또 적응해야 되라는 걱정이 막 앞서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청빙 기도회를 하면서도 우리의 변화를 앞두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작년 9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청빙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또 기도인도였어요. 처음으로 말씀하실 때 제가 옆에서 그거를 한자 한자 다 받아줬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목사님의 그 긴 청빙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변화되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한 단계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정말 성숙하고 계세요? 우리의 청한 개편이든지 청빙이든지 우리는 적어도 주님 앞에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독수리처럼 우리를 비상하게 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삼일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왜 그토록 절박하게 내 영혼아 기억해, 내 영혼아 제발 기억해라고 그렇게 영혼에 선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현실의 무게가 조금만 다가와도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을 잊어버리고 마치 고아처럼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는 그 은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갚아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택의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신가요? 교회의 사역과 상황에 뭔가 염려가 쌓이시나요? 여러분의 그 시선을 그 상황에서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너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이것이 회복될 때 정말 당신을 독수리처럼 일어나 날게 하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두를 감싸고 온전히 일으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